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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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천준영 목사님 가장 함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른 곳에 예배가 있으셔서 어쩌면 예배가 마치기 전에 또 이렇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보를 보시고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할 제목들과 또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만나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루디아를 만나서 그 구원을 이렇게 전하는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네 사람의 전도팀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성경에 보면 첫 성에 도착한 이 네 사람의 전도팀은 가장 먼저 기도할 곳을 성경에 보면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자, 16장 13절인데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구를 만났나 하면 루디아를 만나서 구원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16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팀들에게 남아있는 일은 뭐냐 하면 더욱 힘써 이제 복음에 접촉점이 생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복음이 복음을 낳는 기적을 이제 맛보아야 하는 시간 앞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또 16절에 보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뭘 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또다시 기도하는 곳을 찾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기도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바울과 그 일행이 지금 이 분위기 같으면요, 복음이 막 전해질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다름 아닌 이 사람을 한 사람 만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인들에게 속박되어서 점을 치고 귀신 들렸으니까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누가의 독특한 문체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요 누가는 복음서 곳곳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들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그런 문체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깜짝 놀라서 제가 성경에 여기 있습니다.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합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8장 27절 28절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가 이 문장 배열을 썼는데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제자들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폭풍이 잠잠케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놓고는 거라사의 광인 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에 의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었던 첫 독자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는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요 귀신을 축출하는 그 본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해주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일행이 지나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뭡니까?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때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계속 사도성에 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맞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논란을 겪고 있었는데 누가가 똑같은 문체를 가져와서 사도 맞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녀를 불쌍히 여긴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쫓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여인으로 인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분노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 영혼을 치유하는 것보다 돈 버는 데 관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돈 버는 게 중단되자 그들이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터가 그리스어로 아고라입니다. 영어로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사 문헌을 살펴보면 아고라가 어떤 장소냐면 철학자들이 군중 앞에서 이렇게 말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 군중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요정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 아고라로 끌고 가서 관원들에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 관원들은 그 당시에 어떤 뜻이냐면요, 옆에 우리나라 경찰들도 가끔씩 그게 보이는데 곤봉을 여러 개 찬 사람, 이런 뜻입니다. 곤봉을 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제국화한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범죄보다 기존의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심지어 아고라 현장에서는요, 재판 없이 폭력을 가할 수 있도록 관리들이 곤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잔혹하게 매로 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감옥이 세 단계였습니다. 잡범들이 들어가는 코모리에라, 그 다음에 무거운 죄를 지으면 감시 정도가 높은 인테리에라, 그리고 중범죄자들만을 수감하는 지하에 굴을 파서 집어넣는 플라노이라는 이 수감되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착고에 이렇게 묶이는데요, 착고를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오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가난한 쇠막대기로 거기에 다리를 찢어서 끼우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요, 이것을 회상하는데 어떻게 회상하는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 종일 매를 맞은 데다가 깊은 폭을 감옥에 갇히고 다리가 찢겨서 착고에 채워졌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제가 우리가 기도했지만 임현수 목사님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후에 그것을 그렇게 회상했는데 육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요, 이 고백은 정상인이 고백이 아니고 정신병자의 넋두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 정도 매맞고 그 정도 들어가서 나중에 회상하길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했는데 그가 그때 한 일이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우리가 만약 임현수 목사님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올바른 정신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 이 두 가지인데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인가? 기도, 진실한 기도는 벼랑 끝에서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에 설 때, 사방이 가로막힐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형통할 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벼랑 끝에 서야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 다릅니다. 찬송은요, 형통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벼랑 끝에서 볼 때는 보다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요,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나오는 기도와 형통할 때 나오는 찬송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입에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것이죠. 과연 바울은 기도하면 기도하고 찬송하면 찬송하지 어떻게 기도와 찬송이 동시에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요 숨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답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은 예를 들어서 역경을 뚫고 부르짖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려는 메시지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온 것이 누구 계획입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바울은 등 떠밀리듯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단 한 번도 평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 떠밀듯이 밀어놓고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는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울뿐 아니라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조차도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이라면요 이렇게 하소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보내신 곳입니다. 제가 여기 오겠다고 했습니까? 등 떠밀려 이곳까지 오게 하셨으니 갈 길이라도 평안하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순환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계속해서 이것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폭행과 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토굴 감옥에 발이 찢겨서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이렇게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구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원래 불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태의 주권이 그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를 당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저주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것이 한나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부둥켜 안고 성전으로 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웁니다. 제사장 엘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여자가 술주정한다고 핀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나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에서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심정을 통했다. 여러분, 심정을 통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한나의 괴로움은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이상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이상한 기도를 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을 한번 보면요.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도로 내놓겠습니다라고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도로 내놓을 아들을 위해서 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시작은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나의 바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바람으로 기도가 끝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괴로워서 기도하기 나갔는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과 이렇게 심정이 통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뭘까요? 이런 겁니다. 나같이 비천하고 가련한 여인도 자식이 없을 때 이토록 괴로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대언할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바울이요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이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그만리인데 난데없이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을 고생을 겪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 사도 바울이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장 바울이 해야 할 일은요, 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훗날 로마의 심장부까지 구원을 전하는 그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찬송으로 변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바울에게 통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40편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인데요. 다윗의 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표제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인이자 음악가이면서 빼어난 영주가였습니다. 그가 양떼를 지키면서 입을 떼면 온 천지가 하나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깊은 영적 절망,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있었는데,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거기를 뚫고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그 찬송이 새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찬송은 듣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듣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이 사람들이 내 찬송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새 노래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송을 듣는 게 아니고 볼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무궁한 지혜를 보니 그것을 펼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깊은 수렁에 던져졌다가 다시 반석 위에 세움을 입고 다윗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통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새 노래고 그것이 찬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통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 노래를 사람들이 본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찬송의 의미를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듣더라는 말은요, 면밀하게 해석하면 주목하고 경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듣더라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리스어로 에파크로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주목해서 이렇게 경청했다라는 뜻입니다. 감옥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유심히 주목합니다. 이것은 주목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과는 격이 다른 어떤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감동하고 놀라워하는 마음으로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순간에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26절에 보면 옥사가 움직이면서 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나갔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고 그것을 뭘 했냐면 옥문이 열릴 때 전율스러운 영적 환희 속에서 그들이 그곳에 머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관점에서 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것이군요. 하나님 이것이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경륜을 이루시는군요. 다윗은,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깊은 영적인 그 환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요 현실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돈도 벌 수 있고 사업도 잘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한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사도 바울을 가두시고 죄수가 된 바울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바울은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분이신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자신이 쓰임받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열렸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광경을 보면서 간수가 말하죠.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는 바보 같은 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어 줄 수 있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세상적 관점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환란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덮쳤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덮쳤는데요 환란이 사도 바울을 덮쳤는데 바울은 덮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환란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이 머리를 슥슥 긁습니다. 환란이 위협이 머쓱해졌습니다. 왜 얘는 영향력을 안 받는 거야? 왜 이 정도 하면 무너져야 되는데 왜 얘는 아무 영향력도 받지 않는 거야? 왜 얘는 무너지지 않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각오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묶어서 쓰시는가? 그럼 나는 묶여서 쓰임 받겠다. 하나님이 나를 매맞게 하셔서 쓰시는가? 그러면 나는 매를 맞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시는가? 그러면 나는 죽어서도 쓰임 받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나를 넣는가? 나는 그러면 그렇게라도 쓰임 받겠다. 이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감옥에서 이것을 배웠고 환난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의 심정을 통한 바울은 결국 마지막 그의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이런 방식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나는 매를 맞아도 착고에 갇혀도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때 터져나오는 찬미가 감옥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자기를 구속하시고 건져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사용하여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 형통해야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매맞고 고통받고 수욕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그 수치와 지옥을 통해서도 복음이 쉼없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가장 높은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했기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자신이 처한 위치와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우리가 올라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있건 복음을 형상화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착고에 갇히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자리에 혼자 있습니다. 그분은 교인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신 교인들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주는 그 한마디 교인들의 얘기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그 홀로 그 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는 그분은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과 통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그 복음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